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짐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힘 위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선지자이지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직무 시작 나이가 30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활동 시기를 본서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30세 이후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가 바벨론 2차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8년 전 1차 포로 시기인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어린 다니엘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살았기에 대선지자 중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밖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본국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대선지자 중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100년 전에 활동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은 유다의 처참한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들입니다. 포로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도 예언하였습니다. 대선지서는 잘 아시다시피 내용의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책망과 멸망과 회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장은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 뒤에 회복의 메시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힘을 불어주는 말씀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 2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독립국가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후대 사람들이 먼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서 한낱 이야기로만 흘러버린다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과거 시대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결과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그 결과 문제인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으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바로 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서 회복이란 곧 광복, 나라의 주권을 찾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역시 패망 이후 주권을 되찾는 것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정치적 회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찾은 것만으로 회복되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회복입니다. 이 상태가 될 때에 원래 상태를 의미하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집회나 사경회나 기도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신이나 공동체가 처해진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각부 예배 시간에 따라 삼별관 사무실에서 배정된 안내 위치로 예배 장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삼별관과 이별관 사이에는 작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한 모퉁이에는 편의점이 한 개 있습니다. 그 편의점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 맞은편에 모퉁이를 제가 지나칠 때에 한 70대 할머니의 혼자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를 손에 잡고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인도를 막아가지고 에이 예수쟁이들. 할머니가 인도를 막은 한 대의 차량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잡 유리에 우리 교회 차량 스티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일까요? 우리 교회 차량 스티커가 없어서 다행스럽다고 그칠 일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할머니는 매주일마다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차량이라고 단정할 만큼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정말 그 차량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의 차량이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주차 문제는 그동안 계도를 통해 간곡히 부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 주일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주민들의 불만에 찬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양화진 음악회나 양화진 목요강좌를 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정작 교회 주변의 합정동 주민들에게 그러한 소통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차봉사자들이 아무리 계도하고 부정주차가 안 된다고 외쳐도 막무가내입니다. 거주자 우선 지정주차 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견인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기에 주차하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그곳에 주차를 합니다. 좋은 평판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하면 본인도 그저 좋은 교인이 되리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정신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정말 아주 일면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지역과 사회에 과오를 범해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해보았자 절대로 영적 부흥과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셨던 진행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인데 그 뼈는 인간의 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뼈 조각이 흩어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할 때에 백성들에게 단순히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소름 끼치는 해골과 뼈가 가득 찬 골짜기 환상입니다. 아마도 말씀으로만 회복을 계시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희망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포로 생활이 처참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계시의 전달은 그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확신을 가지게 하기가 어렵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백성들조차 확 와닿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환상을 본 사건입니다. 사람의 시청각에 자극을 주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에게 자신의 뜻을 각인시키고 또한 그 계시가 책으로 기록될 때에 그 책을 읽는 자들의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확실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함을 알리기 위해 뼈가 상징하는 것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리는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의 사도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알리는 상징적 계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단순히 율법과 선민사상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그들을 쉽게 설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먹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요구에 사도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입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같이 먹던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명성 보고를 하였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트게 하였습니다. 이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환상을 통한 계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어느 곳에 가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고 완고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역시 그 당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요법이 될 만했습니다. 비록 그 환상의 내용이 소름 끼치지만 회복의 희망을 던져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충격적인 전달로 그 장면과 내용이 각인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전 단계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뼈가 널려있는 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워놓고 뼈들을 보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죽음의 뼈 골짜기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보다 더 끔찍한 환상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죽은 뼈들이 수북한 그곳을 걸을 때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걸으면서 나는 소리, 이 제대로 발이 착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발목이 접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 상태를 철저히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도 그 연속입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말랐다는 것은,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자의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주 말랐더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주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현재 상태를 똑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예배 출석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여러 개 한다고 해도 한 구석에 있는 허무함과 근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참석하거나 기도실에서 조용히 기도한다고 노력해 보아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는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바라보며 한때 Again 1907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 대부흥의 재현을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진단 없이 부흥을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큰 집회를 연다고 해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근에 금권선거에 연루된 한기총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한기총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1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교회의 권력지향성, 외형에 대한 집착, 교회의 사유화와 이 금력지향적 성교 등과 관련된 배금주의, 도덕성 추락,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 능력 약화 등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해서는 되지 않을 부정금권선거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도 어느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도 없고 교회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정능력을 상실하신 아무리 부흥과 계획을 외쳐보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부흥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약 1,000명이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 참석한 가운데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놀란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흥이 사경회 마지막 14일과 15일 집회 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집회 12일째까지는 냉랭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냉랭하였냐면 그때 중국 선교사로 와있던 캐나다 선교사 스티븐 고포드가 우연히 조선을 방문하여 1907년 대부흥을 목격하고 기록에 남긴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13일 주일 저녁 집회를 해간 고포드 선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오죽했으면 그날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가 너희 다 죽었느냐? 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리 대형 집회를 열고 집회하는 날수를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흥 시점은 마지막 14일 밤부터 새벽 2시까지 집에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남은 600명의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진단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길선주 장로가 먼저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것을 회개했는데 이것이 뇌관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밤 철야 집회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조지 맥큐언 선교사는 이때 상황을 미국 북장로 총무 브라운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발흥이 바로 자기 진단을 동반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문제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인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에서 보고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랐는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마냥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냉랭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노쇠로 된 지붕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다면 그 지붕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디찬 냉랭함이 있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냉랭함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을 내어 봉사해보면 뜨거워질까요?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해보면 뜨거워질까요?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막상 해보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보니 개인의 생각대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진단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실토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힘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질문은 반어 의문으로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살 수 없다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골짜기의 뼈들이 상태가 생존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유리잔을 완전히 박살을 내어 깨뜨렸을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거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의 조각을 원상복구하기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육체가 썩어 사라지고 아주 마른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누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당시 어느 누가 보아도 불가능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자신의 상태를 아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갱신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 마른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여 마른 모든 뼈들, 즉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것을 종용하셨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리라는 내용입니다. 뼈들도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다면 이 생명이 없는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상식은 무생물은 자발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흙이라는 무생물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생물에서 명령하여 그 뼈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뼈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조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냉랭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중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한 일을 일에 할애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진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지 않으면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눈이 부어있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수염은 제대로 깎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현재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마음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이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인 생필품에 해당합니다. 생필품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쌀, 김치, 된장, 뭐 비누, 샴푸, 옷가지류 등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냉장고, 세탁기만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영을 지닌 신자가 말씀의 거울인 생필품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초기에 암이 발견되지 않고 말기에 그 암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 이전에 이미 몸은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암세포가 자기 몸에서 발생하여 발전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고 있는 육신에 병든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자기 진단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 주목할 점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지만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에게 육성으로 전하고 그 뼈들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대언자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전하면 되니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것을 전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에스겔 환상에 나타나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아닌 대상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은 그 전달자가 자신의 이성과 가치관을 초월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는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짓지 마세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등을 성경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른 대언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쉬운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청종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흩어진 뼈들이 서로 조합되어 연결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의 뼈의 개수는 어린아이와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인들보다 더 많이 있는데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약 350여 개의 뼈로 구성되다가 성장하면서 일부는 붙어서 성인이 되면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이 300개 되는 뼈들이 해골이나 이 팔과 다리의 골격이 되는 큰 뼈에서 손과 발과 목 등에 있는 작은 뼈들까지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조합되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 분량의 뼈가 아닙니다.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각각 움직여 연결되어 수많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수를 보니 매우 많아 셀 수 없어 10절 하반절에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진행 과정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뼈들이 서로 연결은 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를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수백 개의 뼈들이 모여 한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상상해 보건대 마치 충전되지 않은 이 인조인간 로봇과도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는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죽은 직후의 모습과도 유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 즉 인조인간 로봇 같은 자들에게 와서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완전한 부활, 곧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회복된 부분을 보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이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생물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생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 즉 인간의 완성은 흙으로 지어진 형상에 생기가 들어갔기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에스겔 환상에서 살아난 사람의 진행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일 때까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온 흙으로만 빚어진 형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원천입니다. 창세기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히브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쉐마와 하입니다. 이 네쉐마는 호흡을 뜻하고 하에는 생, 즉 생명을 뜻합니다. 이와는 달리 에스겔서에서 생기는 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입니다. 루아는 호흡을 뜻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창세기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생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어입니다.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기는 생명력의 원천이 분명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겉모양만 사람이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생기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생기가 생명력의 원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생기를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성령으로 보기에 합당한 근거가 본문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사용된 단어 영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루아입니다. 5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영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루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배운 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 영이 루아입니다. 또 다른 한 예로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산에서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 루아가 임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생기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곧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의지,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양적인 개념으로 물잔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물잔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이해한다면 물잔에 물이 적게 있는 상태는 이 성령의 일부가 어디 빠져나갔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돛단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키를 쥐고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바람에 의해 돛단배가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이동 중에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선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닻을 이용하기도 하고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들조차 바다에 던져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대는 나침반이 없었는데 목적지로 이동할 때는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낮에는 해이고 밤에는 별의 위치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구름 때문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으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바람 부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밀려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결국에는 14일이 지나서 한 섬 앞에 파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원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냉랭한 상태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죄와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 자신과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올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표어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전혀 회생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자신의 처지를 진단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내 자신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